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 표현은 뜻밖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오해의 핵심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옥합이 깨질 때라는 그 어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서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겉사람은 깨져야 하는 것, 그리고 속사람이 그래서 드러나는 것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뭔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겉사람이라는 본질과 속사람이라는 본질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겉사람이나 혹은 속사람이라고 표현된 본문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겉사람은 옛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6절 같은 데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냥 자연인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자연인을 묘사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뭐 골로새서 3장 같은 데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을 할 때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구원 얻지 못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골로새서 3장 9절에 오면 여기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할 때는 본질적인 존재론으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식의 생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럴 때는 벌써 일종의 개념과 어떤 원칙 같은 걸로 관념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지금 겉사람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낼 때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식의 이분법 우리 안에 옛사람적인 요소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부분과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어떤 다른 존재로서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합할 수 없고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부분이 결합되어서 지금이라는 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구원 얻지 못한 존재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고방식, 성격, 삶의 방법, 원리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속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한 데서 보여준 그런 요소들을 이제 상징화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사람인 것 같은 이분법은 아니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는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할 수 없이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할 때도 존재론적으로 옛사람인 것이 있고 본질적 운명적으로 말해요, 그 성향과 생각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고방식의 개념과 관념에서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닌 신자가 신자로서 그 안에 갖고 있는 옛사람식의 사고방식과 혹은 그 잔재와 본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사람이라는 단어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옥합이 깨어질 때 하는 식으로, 옥합이 깨어질 때는 뭐 신기한 게 아니고 그 향료를 넣어둔 그 용기가 깨어져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향기가 바라게 될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면 겉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슨 안에 있는 속사람의 내용과 삶의 무슨 그 소망 같은 것을 억압하고 있는 부정적인 우리 몸의 부분인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그렇게 따지진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이 깨질 때라는 것으로 연상되는 금욕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신비적인 발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발상에서. 왜냐하면 이 발상이 확장되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여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옛 성품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신자를 가르칠 때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겉사람이라 그럴 때는 육체에 속한 것, 속사람은 정신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누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속에 있는 정신과 영은 거룩한 것, 이런 식의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을 꾸중한 것 같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이제 그 문제를 삼으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는 나오는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나가는 게 아니죠. 밥 먹었다고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는 속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 이스라엘식 그 묘를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는데 그리고 굴을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열린 무덤. 나오는 것이 순 썩은 물뿐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게? 속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가 썩은 거예요? 영혼이 썩어 있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 육체가 썩어 있고 속은 멀쩡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럴 때도 자꾸만 생각이 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악하고 원 생각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현실 현장에서 속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못한 것이 속은 거룩했는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육신이 결국 누구 말을 듣냐면 속에서 결정한 걸 쫓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처녀 총각이 고수 동굴에 데이트를 갔는데 껌껌한 데서 총각이 탁 끌어안으니까 처녀가 뭐랬다는 거예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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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가 분명히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고 싶어요가 더 많았던 건데 한 게 죄, 아이가 하는 게 죄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라고 한 번 한 거가 진짜 자기고 쫓아간 건 다 육신이라는데 아니 속에서 말 없는 다수가 가표를 던져서 간 거예요. 안 됩니다는 한 사람만 손 들고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시침이 뚝대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속에서 속이 여기 있는지 밑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속에서 그런 건데 우리는 생각이 겉이 이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겉사람 속사람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 겉사람을 옛사람과는 혼동하지 말자고요. 옛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겉사람 속사람 지금 신자를 비유하고 있고 신자에게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분명히 안 믿는 자를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도 육에 속한 자라고 꾸중을 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신분적 변화가 아니라 수준적 변화가 되지 못하고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기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시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르칠 때도 육신에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다 혹은 육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비적인 어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과 영혼에 속한 것이 신비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신자가 신자된 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떤 뭐의 차이예요?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하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갑자기 눈이 뒤집혔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눈이 갑자기 가운데로 쏠리고 그런 무슨 신비하게 뭐 이렇게 생긴 것이 다르고 무슨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런 본질적인 차이나 무슨 차원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부 못하는데 그 괜찮게 생긴 학생을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구만 그러지 않아요? 그 범죄한 사람들 특히 사기를 친 사람들 그 뭐 신문이나 TV 같은 데 나올 때 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죠? 그 얼굴 갖고 사기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멀쩡하게 생겨갖고 간첩 잡혔을 때 어땠어요? 그 뿔도 안 났고 험하게도 안 생겼는데 간첩이네 그겁니다.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같은 신자 내에서 신령한 사람 어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차원, 별개의 존재로 어떻게 이렇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그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둘이 똑같은데 한쪽은 공부를 했고 한쪽은 안 한 것 같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나뉘지 겉사람 속사람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될 것 같이 어디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고 그래서 육에 속하고 영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두 개의 어떤 차원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설명을 할수록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처음 들을 때보다도 더 이상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자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고 있는 것과 육을 쫓는 것과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냐면 말하자면 성령을 쫓으면 이렇게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목소리가 거룩해지고 눈꺼풀이 떨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하면 이렇게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눈이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뭘로 확인하라느냐? 열매를 보라 이거예요. 하는 짓 갖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긴 것 갖고도 모르고 그러면 하는 짓이 그러면 그 명분이 있고 이상적인 것이냐?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것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도 주를 위해서예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명분과 방향과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다는 것은 명분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봐야 한다고? 열매를 봐야 하는데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자라고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해서 얼굴이 빛나고 이마에 거룩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을 쳐다보면 눈이 멀고 이런 게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의 평화가 흐르고 누가 그래요? 이따 교무실로 데려오세요.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나오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뭘 말하느냐면 영에 속했으되 그 모든 조건과 당하고 있는 일이 기쁨과 평화로만 연결될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가 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에 속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하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죠. 쌍놈 새끼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누가 그딴 말을 하는지. 그렇지만 제가 그랬다 그러진 마세요. 이건 참 사람 약올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럼 거기 절제가 왜 필요해요? 그럼 절제가. 절제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옳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걸 참아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정답을 아무 때나 꺼내놓는다고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너 내가 말했다? 내가 경고했다? 근데도 너 했다?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상대방 틀릴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지만 기다려야 돼요. 왜요? 상대방이 그걸 극복하고 납득하고 그 이상으로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섰죠.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압니다. 그 기왕이면 그 일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인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그 실패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그 후에야 베드로가 대사도다워지는 겁니다. 대사도다워지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난 한 번도 죄를 생각도 한 적 없어. 식물인간이죠. 머릿속에 동굴. 정당한 감각과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멀쩡한 걸 보고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걸 갖고도 시험이 안 되고. 나는 탐욕을 품은 적이 없어.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의욕도 없는 것인지 모르죠. 나는 아무 걸 보고도 나는 시험을 받질 않아.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여자를 봐도 딴 생각이 안 들어. 어차피 딱지 맞을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그가 그걸 극복했다는 표가 아니에요. 인간이 누군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나서 내가 극복한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넘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충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넘어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위한 말을 해줘야죠. 그게 영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거는 이렇게 너무 거룩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볼 때도 너무 거룩해서 김완선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 남자 애인이 전공이었대요. 전신주에서 일하는. 그래서 늘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올라가서 일하고 이렇게 올려다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에 속하면 밤낮 올려다봐갖고 눈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영에 속한 게 아니고 스스로 도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영에 속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무슨 차원과 존재 자체로 계급으로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비약으로 이해하시지 말라 말이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영에 속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존재와 차원과 신비로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봐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이게 영에 속한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신비롭고 거룩한 것은 이런 초자연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간섭하셔서 그 초월적인 간섭을 하실 수 있고 경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든 무슨 예언의 은사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셨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을 버리는 것,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체험과 남 모르는 확신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영에 속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겉사람이란 자연인의 죄인된 부패함의 성격과 운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옛사람의 죄인된 부패함의 성격과 운명을 나타낼 때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속사람은요? 재창조된 성도를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설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럼 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나는 보이는 가시적 모습으로 얘기하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겉사람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모습, 그 가는 방향, 생각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보이는 이 피지컬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재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설 변화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신자의 그 존재와 본질을 속사람이라는 건,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된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라는 말로 써서 불가시적, 불가현적 그 상징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나 이 속에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 변화된 몸은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꽃씨를 심어서 꽃이 된 것과 같고, 나방이가 아니죠, 저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과 같은 변화기 때문에, 그 한문으로 금선탈각이라 그러나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런 변화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주를 닮아가고 거룩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영광된 완성은 어차피 주 앞에 가야 그 완성된 실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완성으로야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금 그 완성의 실체를 못 본다는 개념 때문에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럼 왜 겉사람이 후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 후패, 늘 쇠퇴해 나가야 되는가? 겉사람이, 겉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연인 죄인된 부패함의 성격과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징해서 겉사람이란 말을 썼죠. 그럼 이 겉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모습과 본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완성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둘은 두 개가 붙어있는 중에서 하나를 띄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사람으로 한꺼번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부패함은 우리 속사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완성되어 나가는 점진성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발전을 반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사람의 완성은 결국 겉사람의 쇠퇴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의 후패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출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의 한 표가, 나타나는 표가 이 겉사람의 후패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전부 왜 하느냐 하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 하나님을 모르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인 자연인들의 가치와 자연인들의 성품과 자연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들이, 그 방식들이 신자 안에서만은, 신자에게서만은 그것이 거부되고 실패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없어요. 속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의 유업과 소망과 약속이 없는 자들이니까, 지금 이 세상 가진 게 전부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지금 발전되고 전진하여 갈 완성될 점진적인 발전할 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완성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반비례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후패가 나타날 게 없지만,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낸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동으로 가면 갈수록 서와 멀어질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서와 멀어질 일이 없죠. 우리는 서를 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으로 끌고 가니까 서와 멀어지는 겉사람의 후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란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문들이 닫힙니다. 실패됩니다. 이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는 것은 그렇게 붙여서 자랑할 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건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그냥 그것만으로 가치를 가지지 그것이 영적인 것과 비례하는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신자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기 위하여 혹 건강을 주시거나 혹 무슨 지식을 주시거나 혹 경제력을 주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은 참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애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나도 아픈 적도 없고 그러면 다 째려보세요. 앞으로 당신은 신자가 아닌 모양이 왜다 그렇게 하세요. 그건 자랑도 아니고 간증은 더더욱 아닙니다. 간증은 이겁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눈으로 보며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신자죠. 세상적인 일로 편안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일 수도 없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령함과 신앙의 척도를 뭘로 잡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 가치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자기네들이 정당한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을 정당한 사도라고 하는 건 저들은 쉽게 말해서 바울보다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바울보다 뛰어납니다. 그것이 저들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적인 걸로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노라. 세상적인 모든 조건에서는 오히려 그 문이 닫히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고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에서의 간섭이 꼭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게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세상의 것을 내가 놓든가 하나님이 놓을 수밖에 없게 하든가 하는 것이 신자의 사실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뭐라고 꾸중하거나 힐난하는 자가 있거든 마음에서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 무릇 정당한 신자의 생활은 다 겉사람의 후패가 당연히 나타나고 그것은 곧 우리 속사람이 내가 노력을 안 할 때라도 내가 입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셔서 좋고 형통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이요. 당연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인도되어 복된 나라로 보호받고 인도되고 있는 길이라는 것 아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은 이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거든 내비두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고난도 아니요 불평할 것도 아니요 좌절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사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자리에 이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자의 길 걷는 저희들, 충성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